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6월 3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오늘 뉴스 코너에서 저희가 잠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국제 백신 공동구입 프로젝트죠. 코백스가 북한이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19 왁진 지원 제안을 수용을 해서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요. 다만 이 왁진의 종류나 규모, 도입 시기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북한은 여전히 코백스에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왁진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정부가 평양 주택건설 사업에 동원된 군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온 코로나 왁진 접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죠. 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왁진 지원 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고요. 자, 국민을 위해 뭐 중국이든 어디에서라도 왁진을 들여다가 접종을 시작했다는 거 사실이길 바라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세계 뉴스와 만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우리 방송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죠. 중국 상하이의 봉쇄령이 풀린 것,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이번 주에 화제의 검색어에 대해 알아보는 주간 검색어 코너도 있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출발할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왁진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일 발간한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다며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의 종교자유가 세계 최악이라며 올해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비확산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책임 있는 행위자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축회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비확산을 약화한 북한과 같은 정권이 고위급 자리에 있다면 분명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OPEC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현재 시간 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기구 OPEC과 비오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과 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으로 OPEC플러스 산유국 석유 장관들은 원유와 정제 제품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나흘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8만 2,16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9만 3,830여 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1일 발생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연속 10만 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국제 왁진 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북한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왁진 지원 제안을 수용해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3일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주택 건설 사업에 동원된 군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코로나19 왁진 접종을 시작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코백스 대변인이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코백스에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왁진 지원을 요청해오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북한의 필요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왁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은 시간. 자, 북한의 소식들 또 짚어보죠. 양정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 환율 추이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환율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올 초부터 등락을 반복하던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보름 만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급등을 했네요.
예,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북한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평양의 원달러 환율은 7,300원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보름 전인 지난달 16일 평양의 원달러 환율이 6,56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10%가량이 상승을 한 겁니다. 신우주나 해산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우주는 7,350원, 해산은 7,260원으로 지난달 16일보다 역시나 10%가량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보름 만에 달러 환율이 10% 이상 상승을 했다면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큰 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위안화, 인민비 환율은 어떤가요?
네, 달러 환율과 달리 북한의 원 위안화 환율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북한의 위안화 환율은 평양 810원, 신우주 830원, 해산 830원으로 소폭 하락하거나 직전 조사 때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과 달리 달러 환율이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은 달러와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을 보인 최근의 국제시세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국제 환율 시세가 북한에도 반영이 되는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현재 북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제 시세를 좀 보면요. 달러 환율이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 중순 이후에 국제시장에서 달러는 약세로, 위안화는 강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선임 연구위원은 이 북한의 경우 국제시세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북한 시장이 정보가 빠르거나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시간 차이를 두고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현재 국제시장에서의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북한 시장에 언제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금융망에 좀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조금은 폐쇄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국제시세가 반영된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게 곡물 가격일 텐데요. 곡물 가격은 어떤 추이를 보이나요?
네, 올 초부터 상승세에 있던 쌀과 옥수수 등 북한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은 최근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기준 북한 시장에서 쌀 1kg의 가격은 평양 5,000원, 신우주 5,200원, 해산 5,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달 16일 평양 5,400원, 신우주 5,600원, 해산 5,64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략 300원에서 400원 정도 떨어진 셈입니다. 이 옥수수 가격도 다소 하락했는데요. 이 강냉이 1kg의 가격은 평양 2,600원, 신우주 2,700원, 해산 2,800원으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가격이 150원에서 24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한 지역별 봉쇄 및 통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에서 쌀과 강냉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핵감자 등 곡물 수확이 시작이 돼서 시장에서 대체 식량이 팔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내부 소식통은 핵감자나 햇보리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곧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거기 때문에 쌀이나 강냉이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식량 공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곡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북한 내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 겪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어떤 실정인가요?
네,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례 이번 주에도 속속 들리고 있는데요. 이 황해남도 소식통은 최근 신원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들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먹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 농촌 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가뭄과 수해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개월에서 2개월분의 식량밖에 분배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내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이 봉쇄가 되면서 미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세대들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황해남도의 신원군과 배천군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간 이동금지 조치에 더해서 시장도 문을 닫으면서 20여 명의 주민이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한 주민 대부분은 봄철에 산나물을 캐서 풀죽으로 그동안은 끼니를 해결해 왔는데 이번 봉쇄 조치로 산나물을 캐러 갈 수도 없게 되면서 그저 줄임배만 움켜쥐고 집에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됐다. 이렇게 소식통이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이번 봉쇄 이후에 굶어 죽었다, 쓰러졌다는 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봉쇄 수위만 조절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5월과 6월은 북한에서 보릿고개로 불리는 시기죠. 여기에 또 봉쇄 조치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뭐 곡물 가격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니까 저희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정화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보이그룹 데이식스가 작년 1월에 발표한 노래죠. 사랑, 이게 맞나 봐. 들어보시죠.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선언했을 때 제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을 외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중국입니다. 두 달 동안 봉쇄됐던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가 얼마 전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봉쇄 해제가 됐는데요. 자, 이 봉쇄 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평론가님 일단 상하이 현재 상황 좀 짚어주세요.
예, 중국 상하이가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예. 오랜 도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시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1일 오전 0시부터 고위험, 중위험 구역과 통제관리 통제구역 등을 제외하고
네.
주민들의 통행을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어요. 지난 4월 1일 도시 전체를 봉쇄한 지 꼭 두 달 만의 일입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난 4월 하루 2만 7천 명을 넘었지만
네.
5월 29일 두 달여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30일에는 31명, 31일에는 15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한 네. 거죠. 현지 주민들은 특히 통행 자유화 조처에 기뻐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날 밤 12시에 마치 신년 행사처럼
네.
7 이렇게 예. 숫자를 세면서 봉쇄 해제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집 밖에 나와 통행의 자유를 즐기는 주민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식당이나 병원, 상점 등의 영업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와 이러니까 뭐 해방이다 하면서 네. 벽 깨고 정말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였다고 봐도 될까요?
그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네. 상하이 시민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를 했고 일부는 길에서 한 대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동을 막던 차단기가 제거되자
네.
거리를 뛰며 환호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 강변 인근을 지나는 차들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고
네.
또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짜 크게 느끼고 체험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말 축제 분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자유를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상하이에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며
예.
자랑이고 중국 공산당 최고의 자부심의 도시였어요. 경제, 무역, 해운, 상업 등에서 중국 1위 자리를 차지하고
네.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중국 야, 최대 도시예요.
그렇죠.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이 상하이에 지사를 두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네.
따라서 봉쇄하기 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을 체감하지 못했지만
네.
약 80일간에 걸친 이 상하이에 대한 봉쇄로 이들 외국인들은 중국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큰 도시로만 알았던 것이죠.
맞죠.
네.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가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유로 봉쇄되고 해제되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닫힌 사회인지
네.
얼마나 배타적이며 폐쇄적이고 위협적인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봉쇄가 해제됐는데 상하이에 진출했던 외국인과 기업들은 오히려 좀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예, 상하이 봉쇄 예. 중에 많은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이 국제도시 상하이와 홍콩을 탈출할 조짐을 보였고 실제
예.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류, 교통, 그리고 금융 인프라, 높은 국제화 수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을 앞세워
네.
그간 글로벌 자금의 주요 경유지 혹은 종착지로 기능했지만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네.
특히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죠.
상하이 근처에 생산기지를 두고 상하이 항을 통해 수출하던 글로벌 기업들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건물을 통째로 봉쇄해버리는
네.
이 중국식 질식형 아이고. 방역에 직쳤다고 네. 합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나 상하이 안 간다 이런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요.
대인 거죠. 대인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결국 이런 중국식 방역은 그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네.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 시장에서 2월부터 석 달간 455조 8천만 달러치의 중국 국채와 은행채 등을 팔아치웠고 중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외국 기업과 인력이 네. 지금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상하이 장기 봉쇄를 고비로 중국 내 외국인의 돈과 인재가 이탈하는 것은 과도한 방역과 경기 침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자체가 중국 당국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직 상하이 주민 전체가 다 봉쇄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중국 상하이의 정상화 수준은 예. 90% 정도로 보입니다. 상하이 전체 주민 2,600만 명 예. 가운데 중위험, 고위험 지역과 관리 통제구역 주민 한 250만 명 정도는 네. 이전과 비슷하게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시민 한 예. 10분의 1 정도는 통제받고 있다는 거죠. 기업과 자영업도 상당 부분 정상화됐지만 일부 봉쇄 조치는 유지하고 있고요.
네.
도심 중심부 등 인구 밀집 지역이나 관리 통제 구역 등의 경우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화점 입장 인원도 수용 인원의 75%로 제한하고 초중고교의 수업도 당분간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하이 주민들은 사흘에 한 번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네.
시장이나 관공서 등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축제를 즐기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여기다가 또 들리는 소식으로는요. 주민들이 지금 살짝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흘에 한 번 이 PCR 검사, 핵산 검사를 받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요?
봉쇄 해제 기쁨은 예. 이건 잔치고요.
예.
상하이시가 핵산검사, PCR검사 비용을 시 부담이 아닌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항저우와 난징, 수촨성, 랑중시 등 주요 도시들이 자비 부담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네. 예고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집착이 천문학적인 핵산검사 비용으로 이어지고
네.
이를 감당하기 힘든 지방정부들이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들 사정은 대개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 문제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부자부로 하다 보면 부담도 또 시민들에게 전가가 될 텐데 안 그래도 상하이 봉쇄로 인해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중국 국제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의 봉쇄로
네.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해 두 달 넘게 봉쇄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공급망까지 충격이 전달됐죠.
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인 5.5% 안팎 한참 못 미치는
네.
4.8%에 그쳤고 2분기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중국 2인자 리커창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5일 경제 관련 화상회의에서 현재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컸을 때보다
네.
더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하이 봉쇄 해제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 정상화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쏟아져 나올 물류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또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상하이 항이 네. 커서 그래요.
네.
지난해 상하이 항의 물동량은 약 4,700만 TEU. 이게 TEU는 그 컨테이너 예. 그 이게 단위입니다.
네네.
전 세계 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합니다. 해운업계는 상하이 봉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연된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상하이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데
네.
이 공장들이 단계적으로 재가동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물류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연된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필요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예. 해상 운임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6월이 물류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예. 지난해 발생한 물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초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상하이항 등 여러 도시를 봉쇄했다가 해제했을 때 밀려있던 물량이 급격하게 터져나오면서 네.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없어서 해상 운료가 급격히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봉쇄가 풀려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도 좀 짚어봤는데, 자, 중국 당국이 상하이 봉쇄를 하고 또 해제를 한 이후에 정치적으로는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고요.
이 코로나19가 예. 세계를 휩쓸 때 중국은 봉쇄 정책에 성공한 듯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코로나가 없이 예. 이제 산다라고 해서 제로 코로나를 외치면서 중국이 방역 금메달이다라면서 자랑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에서 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을 집합시키고 담당자들에게 국가 훈장과 영웅 훈장 등을 수여하면서
네.
코로나19가 과학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예.
이거 시진핑 주석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올해 열린 전국인민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시진핑 띄우기에 열을 올렸고 그의 권력 연장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네.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코로나19가 과학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했다고 해주셨는데 참 주목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결국 이번 상하이 봉쇄와 해제 이걸 겪으면서 중국 인민들이 뭔가 각성을 하게 됐다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중국 공산당에는 부담이겠어요.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조차 이긴 정치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
띄우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중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인구 2,600만 명의 도시를
예.
봉쇄하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봉쇄하는 거 꿈도 못 꾸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공산당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봉쇄하면서 당국은 인권을 무시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중국 정부에
네.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은 더 커졌죠.
그쵸.
그래서
오죽하겠습니까.
예. 예. 이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의 대학 등에서
네.
당국의 봉쇄 조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렸어요.
학생들이 나섰군요.
예. 여기서
네.
타도 시진핑을 외치는 구호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에 권력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예.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봉쇄와 연결시키면서 시진핑을 간접적으로 비난했고
네.
여론이 악화되니까 슬그머니 봉쇄를 푼 겁니다.
이런 배경도 있었네요.
예. 정치적 영역에 들어선 코로나의 후유증은
네.
중국의 권력 구조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 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상하이의 봉쇄와 해제 조치를 보면서 중국의 중산층과 고학력자들이 정부의 거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이 시선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 모든 행정력은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 모든 게 다 국민을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세계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연기자이자 가수로 활발히 활동했던 고호경 씨의 노래인데요. 1999년에 발표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다채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요,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된 검색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 김정은 기자와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이 화제 검색어로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틀 전이었죠. 네. 지난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지방선거가 뭔지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요즘 이 제도를 두고 폐지해야 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네. 임금피크제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니 요거부터 보죠.
네.
자,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짚고 시작을 하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방자치, 한마디로 지역 주민과 대표들이 그 지역의 살림을 직접 꾸려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을 챙기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네. 한 지역을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게 지방정부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지방자치라고 하고요.
자, 한국에서는 이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 이게 바로 지방선거인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 의회를 직접 구성하고
네.
또 단체 장도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의 지역이 네. 시도지사와 구청장, 시장, 군수, 또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또 교육감까지 총 7명을 한 번에 뽑습니다. 이름들이 어려운데
복잡해요.
네, 그런데 크기로 나눈 각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선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이 지방선거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네. 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진행이 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해산됐어요. 그때 멈춰섰는데요.
네.
이후 30년이 흐른 뒤인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하게 됩니다. 3년 뒤에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발전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대가 시작됐고요.
네. 1995년에 시작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일에 8회째를 맞이한 건데요.
네.
자,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도 좀 궁금해요.
네, 투표율 50.9%로 집계됐습니다.
네.
선거권자 중에서 절반 정도만 투표를 했다는 건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 투표율은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유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석 달 만에 치러진 선거여서 유권자들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걸로 분석을 했고요.
중요한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 일꾼들이 탄생을 했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부디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는 임금 피크제인데 이건 또 어떤 제도죠?
임금 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나이나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높아지는
그쵸.
그런 기업 문화가 있죠.
네.
또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이 정년이 있는 기업도 많고요. 그래서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 고용을 연장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임금이 피크, 즉 절정에 다다른 후에는 일정 비율로 감소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이란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높아지는 대신에 최고를 찍은 다음에 조금씩 깎는다는 말인데
네.
사실 이런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궁금해져요.
네, 한국에서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의 최초로 공식 도입이 됐습니다.
네.
당시가 정리해고 또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이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줄어든 임금만큼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서 청년 실업이 해소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 처음으로 도입된 지 19년 정도 지난 건데 지금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많은 기업들이 좀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2007년 네. 말에는 도입률이 4.4%밖에 안 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에 퇴직하는 나이, 그러니까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때부터 이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부가 공공기관 도입을 추진을 해서 12월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기업이 도입을 했는데요. 300인이 넘는 사업체의 52%, 1,420곳이 도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도입률까지 저희가 좀 봤는데 어쨌든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모든 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사실 이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퇴직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네.
이것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임금 피크제라는 용어는 네. 한국에서만 사용이 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이 된 건데요.
네.
한국과 일본처럼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구조의 일부 국가에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은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맺는 연봉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또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스웨덴 같은 유럽의 10여 국에서는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요.
자, 나라의 기본적인 임금 구조에 따라서 퇴직에 대비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이 임금 피크제를 두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거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 국책연구원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네. 소송을 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네. 4년 동안 삭감된 임금을 받았는데 퇴사하고 나서 이 삭감된 것에 대한 차액을 청구한 거예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노동계는 이 판결을 환영을 했고요. 경영계에서는 임금 피크제 무효화하면 뭐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 고용 불안 심해진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자, 뭐 이런 소송이 있었다면 임금 피크제 지금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네.
줄줄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 로 지방선거와 임금 피크제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지구 최초의 개 어땠을까요? 개는 늑대, 코요테, 여우, 자칼과 같은 갯과입니다. 자, 모든 갯과 동물은 새끼를 낳고 치아 구조가 비슷하고 발에는 발굽 대신 발가락이 있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특징을 보이죠. 개는요, 인류의 동반자가 된 첫 번째 동물입니다. 사람과 같이 사는 개는 인간의 역사에 함께 기록이 됐고요. 실제로 미국에선 기원전 8300년경 인간과 함께 살았던 개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고 지금도 반려동물로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동물 바로 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개는 약 150종의 품종을 자랑하며 개체수가 가장 많은 지상동물인데요. 과학자들은 개의 선천적인 사냥 능력을 인간이 다양한 환경에 활용하며 개의 종이 발달하게 됐다고 봅니다. 개의 첫 번째 품종은 두꺼운 가슴에 긴 다리, 예민한 시각을 가진 게이즈 하운트라는 종인데요. 이 개들은 탁 트인 공간에서 먼 곳에 위치한 사냥감을 발견하고 빠르고 조용히 질주해 제압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총이 발명되고 난 후 개들은 점차 예민한 후각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찾고 사냥감이 총에 맞으면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품종으로 개량이 됐고요. 리트리버 품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 중 일부는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기원했는데 바센지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가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4일 토요일은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섬지연 8도, 해산 11도, 청진 12도, 함흥 13도, 원산 14도, 강계 16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17도, 평양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삼지연 13도, 해산 18도, 함흥 19도, 원산 20도, 신의주 22도, 강계 23도, 해주 25도, 사리원 27도, 평양 28도, 개성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상승한 배럴당 116.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2% 상승한 187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이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6월물 가격은 온스당 22.25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달러당 인민비는 662.42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왁진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일 발간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며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비확산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책임 있는 행위자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OPEC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현재 시간 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기구 OPEC과 비오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과 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나흘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8만 2,16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9만 3,830여 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국제 왁진 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북한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왁진 지원 제안을 수용해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3일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주택 건설 사업에 동원된 군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코로나19 왁진 접종을 시작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코백스 대변인이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브라질과 한국 축구대표팀의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최고 축구 강국 중 하나죠. 한국 대표팀도 꽤 강한 아시아 팀이고요. 근데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손흥민 사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유럽 축구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최다 득점왕에까지 오른 손흥민 선수를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골잡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득점왕에까지 올랐지만요. 한국 대표팀에서 뛰면 골이 뜸해지는 이유는요. 자, 한국 대표팀엔 골 도우미가 없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카드도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제 축구 경기 보면서 아, 역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요. 골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나 기술, 호흡 뭐 이런 게 없으면 골 못 넣는구나. 이걸 느낀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축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의 이치가 그런 것 같죠? 한 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다 함께 협력해서 도모할 수 없다면 그 무엇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노래 선물 또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작년에 정말 크게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이 드라마 OST로 쓰인 노래입니다. 원곡은요. 무려 1999년에 비주라는 그룹이 발표한 노래예요. 트와이스가 부른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 마칠게요. 더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